교회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교회가 그 일들을 바르게 잘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교회에 많은 분란이 있고 성도들이 상처받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믿음이 낙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고 그 혼란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많은 상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이 대거로 회심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이 불일치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회심은 유대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난제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들과 이 교제하려면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그들의 삶이 율법에 합당한 정결의식을 행하면서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의 전도를 통하여서 이 회심한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정결의식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그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에 이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즉 특별히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문제가 얼마나 큰 어려운 문제였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 어려움들을 그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이 말하는 이런 규칙들을 지켜야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을 가르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느 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결론이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일생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표지로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할례를 그들이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안심, 확신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과 그들의 이 랍비들이 가르쳐준 그런 규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그런 확신, 안심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면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에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그 완전함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통해서 격렬한 논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차근차근 자신들의 의견들을 진술하고 그것을 듣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모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의견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최대의 위기였으며 복음의 위기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훌륭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었고, 구원 사역의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 원리들을 우리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알아야 하고 항상 실천해야 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다룰 수 있을 때라야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그들의 체험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갔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깨달아 알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험이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갑자기 다 알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경건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처음 믿는 자들이 결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하나님의 가르치심 안에서 시간을 지내야 그가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좀 열심히 있고 좀 자기가 경험이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교회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점차적으로 깨달아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오랫동안 자기가 교회를 다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해 나가면서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많은 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을 때에 그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가 자기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그런 삶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그냥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슨 성령 집회에 가가지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체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체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체험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매우 상식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무슨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이상한 그와 같은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매우 상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건전하고 삶의 방식이 바르고 경건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삶의 체계를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명이 주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참된 체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사람의 영혼과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낯선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나의 삶의 모든 순간과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구나, 아,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체험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견고한 진리의 체계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체험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균형 있고 견고한 건전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체험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바울의 삶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도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을 경험하였습니까? 오순절에 분명히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여 주셨지만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 복음의 사역의 진보를 보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흩으셨을 때에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아주 그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양심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모든 만민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에 베드로가 갈 때 그렇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가정에 가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점점점 더 나아가게 되고 복음의 사역이 이방인 세계로 점점 더 넓혀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땅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많은 회심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께서 이 복음이 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사회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도 회심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볼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그 교회에 주셨을 때에 그들은 순종해서 이방인 땅으로 복음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구원이 할례와 율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더 명백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였는가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던 진정한 신앙의 경험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분별할 수 있는 성도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과 사람의 속임수와 마귀의 거짓된 가르침과 체험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영적인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무슨 이상한 체험하는 것을 성령 체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교회 안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된 체험은 희귀하고 거짓된 체험과 확신과 가르침이 편만한 이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를 배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비록 사도들이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진적으로 그들이 깨달아 알아갔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경험, 사역의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이방인들을 만났고 그들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네가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잠잠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에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말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2절 말씀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하였고 교회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이 문제가 종결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났습니까? 야고보가 나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나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만으로는 시원하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나서서 다시 말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경험적 증언만으로는 교회가 일치된 의견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에 야고보가 나서서 한 번 더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이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이 죽으시기까지는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는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하였기 때문에 늙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룹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을 듣고 난 후에 그 증언이 그들만의 독특한 경험에서 나온 견해가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것은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서 그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본마다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는 일을 했다고 인정합니다. 즉 베드로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일을 성취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미 계획하셨고 사도들의 사역은 그 이방인의 사역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 아모스 말씀의 인용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방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그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문제들을 향한 해결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속에서 방황하거나 혼란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보여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그 같은 경험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본다면 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받고 그것에 대하여서 확신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는 자들의 삶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안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때에 우리들은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날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한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향한 말씀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안목의 변화와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 아모스서에 예언된 말씀을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인용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설해 주고 있다는 것은 이 야고보가 율법학자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양식으로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삶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결코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진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해줍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고 그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 말을 할 때에 야고보의 이 연설과 증언과 결론은 그곳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서 누구도 그 의견에 의의를 제기하거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바리새파의 충성스러운 견해를 가진 자도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있었고 이방 세계 속에 흩어진 유대인 회심자들도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베드로의 증언과 야고보의 증언을 통하여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그들은 하나의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의 경험이 성경의 증언과 일치하고 또 성경이 그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게 할 때에 그들은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는 일치된 생각과 견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민주적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투표로 어떤 의견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빠르고 그냥 심각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방법은 아닙니다. 교회는 투표, 다수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진정한 참된 교회로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수결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여러분 다수결에는 반드시 그 일에 설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에게 불복하는 소수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 소수는 항상 나중에 큰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수결에 의해서 의견을 결정을 하지만 그런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든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것이 성경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모든 성도가 이런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회는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서로 조정할 수 없는 견해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를 정말 은혜롭게 해결하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다툼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위한 논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 다툼과 변론 가운데서 서로 상처를 받고 회복할 수 없는 간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자기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자신과 다른 견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의견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진리를 위한 논쟁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안디옥에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외식하였고 바울의 공개적인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 성도들 앞에서 말할 때 그는 자기가 받은 자존심의 상처로 인하여서 진리가 아닌 개인적인 편견을 드러낼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논쟁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실수와 부끄러운 행동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진리를 위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서 받은 모욕, 그것이 공회에서 조금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는 도리어 진정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의 편에 서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증언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 가장 이 앞서 있는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지도자였는데 여러분, 그가 안디옥에서 받은 그와 같은 모욕은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남길 수가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하여서 자기를 변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분명히 생길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우리의 자아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자기의 자아를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항상 만들어냅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목회자를 미워하고 내쫓는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한데 그것은 진리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과 자아의 문제 때문에 생겨납니다.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고 교회를 떠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진리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갈등과 자기의 자아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진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매우 보기 힘듭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성도들은 언제나 개인적인 편견, 편애, 그리고 자기의 욕심으로 교회를 분열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자아를 못 박은 성도들은 자기 안에 있는 감정들과 싸우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생각과 삶을 희생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기의 자아를 사랑하고 자기의 자아가 존중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결코 편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정통적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도들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성향과 견해를 이 문제의 중요한 관점으로 결코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견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정치적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정치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편과 다른 사람의 편을 즉시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기 편, 자기의 견해를 따르는 사람, 자기 편에게는 막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냉혹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경쟁자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교회 안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당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파, 어느 권사님파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이 파당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불편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그 우위가 더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결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과정이 진행될 때에 그들은 이 교회가 일치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견해를 내려놓고 야고보가 말하는 이 복음의 복음적 결론을 자신들의 견해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경험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것은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원리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이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 경험을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자신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들 앞에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